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게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제가 예전에 작년에 대전에서 원래 특강을 할 때 이 진북 8단을 가지고 3시간짜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오랜 시간 성찰해 봤는데요. 성찰해 보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님의 기도를 거꾸로 읽어서 강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는 기도. 그래서 거꾸로 읽어 올라가면 이 땅에서 출발해서 하느님께 도달하도록 하느님께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진북팔단도요 거꾸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꾸로가 어떻게냐면 뒷부분의 문단, 그리고 그래서 행복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 사람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위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들,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데요. 왜? 그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땅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흡족한 사람들, 만족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행복을 위해, 흡족함을 위해 그것을 차지하려는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의로움, 정의죠. 그래서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자, 자비를 입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해요. 이 자비를 입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황금열처럼 자비로운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리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하느님을 볼 수가 없겠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항상 제자들에게 했던 말, 평안하냐? 평화를 빈다. 맞아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나의 것인 사람들,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 행복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란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남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뺏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목숨의 위협까지 넘겨야 되는 그런 시련이 있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는, 내 삶을 봉헌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하늘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상을 주는 이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겠죠. 올바른 평가. 그 어떤 상의 조건이 있겠죠. 뭐 우등상이든 개근상이든 있을 텐데, 바로 여기에서는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단호히 물리치고 열심히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깨닫는 사람들, 신앙적 우등생들, 그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습니다. 신앙 우등상을 받는 거죠. 바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죠. 먼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먼저 깨달은 자들, 우리보다 하느님을 먼저 깨달은 이들이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평화.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작은 스카폴라에는 성모 마리아가 스카폴라 신심을 장려한 성인 혹은 예수 성심이나 예수 순환을 상징하는 문양이 자수되었습니다. 13세기에 와서는 세속에 살면서도 수도 생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신심 깊은 평신도들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회나 제3회 회원들 외에 신심 단체에 소속된 평신도들도 스카폴라를 많이 착용하게 되었는데, 가슴 넓이만한 것도 있고 간편하고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만큼의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1910년 12월 26일 스카폴라 대신에 예수 성신과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각각 양면에 새긴 메달을 반드시 축복하여 지니고 다니거나 작은 형태의 스카폴라를 착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문학 동네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라면을 끓이며에서 수박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는 수박의 과육을 주사위처럼 오려내서 포크로 콕콕 찍어 먹을 게 아니라 수박을 껍질채로 초승달 모양으로 잘라서 하모니카 불듯이 두 손으로 쥐고 좌우로 밀어가면서 입과 코와 가능하면 턱까지 모두 빨간 과육 속에 깊숙이 파묻고 손가락 사이로 과즙을 줄줄 흘려가면서 입을 크게 벌려 걸신들린 듯이 아귀아귀 먹어야 한다. 수박의 경이로움은 식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축복에 동참하려면 입과 코를 깊숙이 박고 몸속으로 빨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다. 수박은 속이 빨간데 자두는 껍질이 빨갛다. 수박의 향기는 근본적으로 풀의 향기다. 풀의 향기가 수분에 풀려서 넓게 퍼진다. 자두의 향기는 전혀 다르다. 자두의 향기는 육향에 가깝다. 그 향기는 퍼지기보다는 찌른다. 자두는 껍질을 깎을 필요도 없이 통째로 먹는다. 입을 크게 벌려서 이걸 깨물어 먹으려면 늘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이 안쓰러움은 여름의 즐거움이다. 나무에서 어떻게 이런 살덩이들이 열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또한 아귀아귀 먹어두는 수밖에 없다. 자두가 빨아들였던 햇빛과 공기와 물과 또 그것들을 짜맞추어 빛깔과 향기에 도달하는 자두의 비밀들이 목구멍을 넘어서 몸속으로 퍼진다. 무등산 수박이 다 익으면 여름이 끝난다. 무등산 수박은 햇볕이 뜨겁고 날이 가물수록 더 농밀한 빛깔과 향기와 수분을 끌어모아 연두색 껍질 속에 저장한다. 힘이 좋은 넝쿨에는 20kg이 넘는 수박 덩이가 서너 개씩 달려있다. 메마른 땅과 뜨거운 햇볕은 여름 과일들의 고난이 아니다. 어디로 피서를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온 여름이 다 지나갔다. 축복은 저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 있었던 것임을, 여름의 끝물에 한 입에 과일을 깨물면서 문득 알게 된다. 이 많은 과일들을 지상에 차려놓고 힘센 여름은 이제 물러가고 있다.
이제는 오 본의 예수라는 곡입니다. 오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죠. 윤용선 작곡의 이 곡 무반주 곡인데요. 혼성 4부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장윤선 작곡의 오본의 예수, 오 좋으신 예수님 감상해 보셨습니다. 무반주 곡이었죠. 이제 도메니코 발톨루치 참 대단한 음악가인데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죠. 몬시뇨뿐만 아니라 추기경으로서 세상을 떠나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성세찬미가 오 사크룸 콘비비움 오 거룩한 잔치여라는 곡 무반주 혼성 4부 곡입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최고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을 사목 방문하는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9일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정 성당 예수 그리스도 탑 봉헌식을 주례합니다. 성가정 성당은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로 1882년 3월 착공해 143년이 지난 올 2월 기술적으로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공식 완공식은 가우디 선정 100주기인 오는 10일 거행됩니다. 성가정 성당의 중앙탑으로 자리한 예수 그리스도 탑은 높이가 172.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리스도교 건축물입니다. 높이가 172.5m인 이유는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이 173m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하느님이 만든 것을 넘봐서는 안 된다는 가우디의 겸손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느님의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는 지난해 4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됐습니다. 가경자는 가히 존경할 만한 대상이란 뜻으로 시복심사 중에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되는 하느님의 종에게 부여되는 존칭입니다. 교황은 탑 봉헌식과 함께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장엄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농담 섞인 말싸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무역과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중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큰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경제에 지금 이러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의 알바니즈 총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호주의 세금 제도의 민주성을 홍보하는 등 재치 있게 반응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매우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미있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두 리더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강력한 협력과 자유무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단단한 우호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호주의 해양 안보 전문가는 뉴질랜드가 호주의 오코스 참여를 이유로 비핵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 정책이 뉴질랜드의 일정한 군사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이상 호주 해군과 국방부에서 근무한 해양 안보 전문가 제니퍼 파커는 뉴질랜드가 자체의 잠수함을 운영하지 않는 만큼 위기나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능력의 일부를 동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뉴질랜드 국방장관 크리스 펭크가 비핵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럭슨 총리는 즉각 이를 진화하며 정부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커는 호주에서 오커스 추진이 뉴질랜드 핵 추진 선박 입항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양국 관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해군의 훈련 측면에서는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커는 뉴질랜드가 핵 추진 잠수함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호주 잠수함이 뉴질랜드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물론 지금도 호주 잠수함의 뉴질랜드 방문은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시장은 매물수가 크게 줄고 낙찰 건수도 감소하는 등 겨울의 시작과 함께 차가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인터넷.co.nz가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집계한 결과 총 291채의 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는 전주 340채, 그 전주 345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한 주 동안 경매에 나온 매물 수로는 부활절 연휴 직후의 짧은 주간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판매 성과 역시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93채가 현장에서 낙찰돼 전체 낙찰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3%, 그 전주의 3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낙찰 가격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낙찰된 부동산 가운데 공시가격 이상의 판매된 비율은 49%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가격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낙찰된 주택 중 단 32%만이 공시가격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겨울 첫 주 경매 시장은 매물 감소, 낙찰력 하락, 가격 약세가 겹치며 경매장 분위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 주로 평가됐습니다. 건설업계가 공사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브의 최신 코스트 빌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주택 건설 비용은 제곱미터당 평균 1.6%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 2.4% 올랐습니다. 상업용 건물, 창고, 사무실, 상점은 물론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비주거용 건설 비용도 지난 3개월간 1.0% 연간 기준으로 1.8%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건설업계에 다소 반가운 소식도 포함됐습니다. 중장비 서행이 많은 굴착작업 등의 중요한 비용 요소인 디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디젤 가격은 이전의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18.9%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젤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일부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디젤 가격의 영향으로 굴착 공사 비용은 5월 한 달 동안 5.1% 감소했으며 파일 기초 공사 비용도 0.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료비 절감 효과는 다른 건설자재의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비용 상승은 건설업계가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가 예상보다 더 큰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오클랜드 남동부 후누아 산맥 인근에 망가탕이 단층이 실제로 활성 단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단층에서는 지난 1만 년 이내에 움직이는 흔적이 발견됐으며 지질학적으로 활성 단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발견은 오클랜드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클랜드 시민들은 화산 활동 가능성은 인식해왔지만 지진은 주로 뉴질랜드 남섬이나 수도 웰링턴 지역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망가탕이 단층이 파열될 경우 최대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지질학자 제임스 무어 헤드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해당 단층의 최근 활동 시기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진 활동이 적게 느껴질 뿐이며 역사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지진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최근 오클랜드 전역에서 수십 개의 미확인 단층 후보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오클랜드 지진 위험도가 즉시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굴착 조사를 통해 실제 활성 단층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건축기준 및 재난 대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가 지진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최근 직원들에게 기존 이메일 주소 체계를 다시 변경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업무용 연락처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외부 기관과의 연락망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보건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이메일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 차례 변경을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주소를 바꾸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반복적인 시스템 변경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만큼 이메일 주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부는 이번 변경이 장기적으로 조직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주로 오후에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0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 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주일미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미사는 주간 첫 주간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첫 주간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일미사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또 제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에 대한 내용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요한복음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요한복음의 간단한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린 다음에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기적사건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뭐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하긴 하지만 용어를 좀 달리 쓰고 있는데요. 이 디나미스와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있는데 공간복음은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좀 씁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어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해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랄까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식, 뭐 표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지판, 이쪽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여러 기적들을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딱 7개의 기적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기적은 7개의 표징은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빛이 누구이신지를 7개의 표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고 또 누가 생명을 가져다 주고 누가 빛인지 그 누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그 기적, 표징이 일어나면 그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그 밑에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대화가 자꾸 등장되면서 그 기적의 의미가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됩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 표징이 일어났고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데, 이 카나의 표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담화문 형식은 아니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카나의 그 첫 번째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기억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정결례 독입니다. 이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이 몇 개냐가 또 중요해요. 그게 곧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마르코 복음 7장을 말씀드리면서 물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정화를 위한 물독.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죄를 씻는 물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죠? 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이 여섯 개입니다. 근데 여섯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것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당시 때 뭐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늘을 보면서 관측하는 이런 점성술 안에서는 눈으로 움직임이 관측 가능한 별이 7개입니다. 총. 그래서 7을 완전수. 그래서 이 세상의 운용을 알 수 있는 숫자라고도 이야기해서 7을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엔 성경에서 영향을 미쳐서 7은 완전수인데 그에 비하면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한, 즉 율법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물독이 6개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통한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정결례 독의 6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독에 있는 물이 누구를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로 그것이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죄를 없애는, 즉 구원의 방식은 정결례 물독,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뀌신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창조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이것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끝으로 채찍질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 내쫓으셔 버립니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시는 가운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유다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을 46텐에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남겨라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즉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구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것도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뒤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은 예레미야와 또 에제키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31장 32절부터 34절을 잘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즉 새 계약은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은 뭐죠? 유다인들에겐 이걸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유다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탈출기도 19장, 20장 이후로 십계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규정들이 나타나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떤 동물을 갖고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가려내는 어떤 규정집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 조문의 중심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 조문의 어떤 규정들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다면 하느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다시 바꾸는데 그 계약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자 그 시대가 지나간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형식들은 마음 속에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새 계약은 즉 가슴에 법을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어찌 보면 이러한 가슴에 법을 넣어주는 방식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는 방식 이 방식이 새 계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제키엘 예언서도 36장 16절부터 38절에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준수하게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제켈에 따르면 내 영을 넣어주어서 규정을 따르고 법규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바로 성령으로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세례는 물로서만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세례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사도 바울로 로마서 7장 6절을 가져오면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즉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베드로 첫째 서간 3장 21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역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에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리스도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세례를 통해서 바른 양심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즉 새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를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노래 듣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일의 서로 사랑하여라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에제키엘에 나와있던 이 영이 성령으로 느껴지면서 이제 아, 새 계약을 맺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좀 볼 텐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게 바뀐 계약, 즉 새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가 아주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아주 잘 비교해 주는 서관인데요. 옛 계약은 성전에서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계약으로서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방식이 곧 이의 계약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 계약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을 외적인 법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느님과의 계약은 새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들을 율법에 나타나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즉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이 제물을 바치는 옛 계약의 방식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재물의 옛 방식은 오히려 아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오르고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이것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법은 좋은 건데 문제는 내가 그 법을 지킬 원동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을 좀 정해주시죠. 그죠? 어렸을 때 그 훈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반항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반항하다가 이 부모님의 어떤 그 훈육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그 훈육이 아 참 좋은 것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전해줄 뿐이지 이것을 살아가야 될 원동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된다면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랑 또 부모님의 아까 제가 부모님의 훈육이 약간은 지침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박힐 때 그런 부모님의 훈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훈육의 어떤 모습을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옛 방식 즉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재물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받쳐짐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면서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재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재물을 바치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희생 덕분에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법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건 단순히 율법 계명을 충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곧 새 계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분의 희생 덕분에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저는 이것을 빚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어지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 덕분에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진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바른 양심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 빚진 마음이 동요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계약,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백성처럼 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어떤 사이비들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앞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 이 안식일은 주간 마지막 날이거든요. 달력에 보시면 주간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 이러한 어떤 안식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주일의 개념을 즉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 규정에 대한 법을 지키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바로 신약의 백성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음식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즉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드리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인 것이지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조금은 퇴색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죄를 옹매는 그런 규정들을 파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백성들은 율법 규정 안에서 쓸데없이 인간을 옹매는 그러한 음식 규정에 대한 것들을 타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자성과 자비에 대한 규정들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간 백성들이 바로 신약의 백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약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분이 나였다면 내가 그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어떤 성찰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찬미가로서 표현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조차도 하느님과 같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즉 종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신 자신을 낮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희생만 하고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 그분의 삶이 어떤 모습을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인내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존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어떻게 넘겨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이득이 훨씬 더 중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생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의미와 가치를 알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의미와 가치가 모른 상태에서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폭발해서 더욱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바로 그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인내의 깊은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떻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들려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른 상태에서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내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내의 첫 번째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오시죠.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Letters on the sky Burning in your eyes You look at me Babe, I wanna catch on fire It's buried in my soul California gold You fou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So when I'm all choked up but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bye 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실 그 인내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내가 사실 쉽지만은 않죠. 내가 인내를 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인내가 너무 심하다 보면 나 자신을 또 무너뜨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시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내를 했던 이 신앙인들의 삶이 압축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인내라는 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성 못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성 못자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톨릭 성서 모임부터 시작해서 뭐 바오로 딸 성경 공부라든지 또 샬트르 성경 공부 또 까리타스에서 하는 여정이라든지 또 뭐 베네딕토에서 뚜치메레딕토 하는 베네딕토 학교라든지 여러 어떤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뭔가 학습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참된 의미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인내했던 성경 공부를 했던 이들과 나눔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사실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 서로서로의 어떤 그런 지혜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가르침들이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인내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를 지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식과 나눔이 동반된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내의 어떤 성경에 가르쳐주는 신앙의 인내의 덕을 잘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카나의 기적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카나의 기적에 담고 있는 의미들은 너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카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계약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새 계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의 백성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먼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가르침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성경 공부를 이 창세기부터 해야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창세기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공부는 우리들에게 신약의 어떤 계약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를 좀 해보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약 중심의 성경 공부는 성성 못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8편 마스킬 아삽.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들을 말하리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미래의 세대에게 들려주려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분께서 야곱의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세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어 고집부리고 반항하던 세대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세대는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활로 무장한 그들이 전투의 날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걷기를 마다하였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분의 위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집트 땅 초안 평야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둑처럼 세우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면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바위들을 쪼개시어 시면에서처럼 흡족히 물을 마시게 하셨다. 돌덩이에서 시내들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항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느님을 거슬러 말하였다. 하느님이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려내실 수 있으랴. 보라,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넘쳐 흘렀지만 빵까지 주실 수 있으랴. 당신 백성에게 고기를 장만해 주실 수 있으랴.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격노하시니 야곱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위에 구름에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어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 하늘에서 새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마바람을 몰아오시어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당신의 진영 한가운데에, 당신의 거처 둘레에 떨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데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을 거슬러 치솟아 그들 가운데 건장한 사나이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때리셨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기적들을 믿지 않았다. 이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날수를 단숨에, 그들의 해수를 공포 속에 쓰러지게 하셨다. 그들을 죽이실제야 그들은 그분을 찾고 돌이켜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께서 그들의 바위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다. 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분 계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비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당신 진노를 결코 터뜨리지 않으셨다. 그들이 한낱 살덩어리임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께 반항하였고 황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을 괴롭혔던가.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하였다.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을, 자기들을 적에게서 구하신 그 날을,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표징들을.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뉴질랜드의 비핵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한국의 신임 국무총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6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을 사목 방문하고 있는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9일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마 파밀리아, 즉 성가정 성당의 예수 그리스도탑 봉헌식을 주례합니다. 성가정 성당은 천지식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로 1882년 3월 착공해 143년이 지난 올 2월 기술적으로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공식 완공식은 가우디 선정 100주기인 오는 10일 거행됩니다. 성가정 성당의 중앙탑으로 자리한 예수 그리스도 탑은 높이가 172.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리스도교 건축물입니다. 높이가 172.5m인 이유는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이 173m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하느님이 만든 것을 넘봐서는 안 된다는 가우디의 겸손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느님의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는 지난해 4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됐습니다. 가경자는 가히 존경할 만한 대상이란 뜻으로 시복심사 중에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되는 하느님의 종에게 부여되는 존칭입니다. 교황은 탑 봉헌식과 함께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장엄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호주 총리 앤소니 알바니즈는 호주가 뉴질랜드의 비핵 전쟁을 존중하며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더라도 뉴질랜드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비핵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자신이 총리를 있는 동안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국방장관 크리스 핑크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뉴질랜드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호주는 오커스 협정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3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호주 퀸슬랜드주 누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슨 총리는 이번 회담이 중요한 시기에 열린 회담이었다고 평가했고 앨버니즈 총리는 양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새로운 기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세계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양국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 회복력 강화와 국방 협력 확대를 향후 1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료 공급망 교란 문제와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상호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대화 재개를 환영하면서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고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협의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과 자유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미국 중재 휴전 협정이 모든 당사자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이 뉴질랜드 국회의원 4명의 입국을 금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앨버니즈 총리는 필요한 경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호주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호주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문제는 뉴질랜드가 중국과 직접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뉴질랜드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극단주의 정착민 3명에 대한 제재 조치에 동참한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이 여러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뉴질랜드 의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는 신호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양국 국내 정치 이슈도 화제가 됐습니다. 호주 언론은 뉴질랜드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최근 뉴질랜드에는 양도 소득세가 없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으니 호주인들이 뉴질랜드로 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지난달에도 호주 노동당 정부가 양도소득세 확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앨버니즈 총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주 선수들이 뉴질랜드 워리어에 많이 가고 있고 호주에도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한다면 올브렉 선수들의 호주 이주 신청을 신속 처리해 줄 수 있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농담 삼아 하는 발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호주에는 63만 8천 명의 뉴질랜드인이 살고 있는데 뉴질랜드에 사는 호주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에도 약 9만 명의 호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앨버니즈는 그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앨버니즈는 양국 관계는 가끔 이런 유쾌한 농담이 오간다며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해양 안보 전문가가 뉴질랜드가 호주의 오커스 참여를 이유로 비핵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 정책이 뉴질랜드의 일정한 군사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이상 호주 해군의 국방부에 근무한 해양안보 전문가 제니퍼 파커는 뉴질랜드가 자체 함 잠수함을 운영하지 않는 만큼 위기나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능력의 일부를 동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뉴질랜드 국방장관 크리스 펭크가 비핵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럭슨 총리는 즉각 이를 진화하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커는 호주에서 오코스 추진이 뉴질랜드 핵 추진 선박 입항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해군의 훈련 측면에서는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커는 뉴질랜드가 핵 추진 잠수함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호주 잠수함이 뉴질랜드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물론 지금도 호주 잠수함의 뉴질랜드 방문은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건설업계가 공사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브의 최신 코스터 빌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주택건설 비용은 제곱미터당 평균 1.6%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올랐습니다. 상업용 건물, 창고, 사무실 상점은 물론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비주거용 건설 비용도 지난 3개월간 1%, 연간 기준으로 1.8%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건설업계의 다소 반가운 소식을 포함했습니다. 중장비 서행이 많은 굴착작업 등의 중요한 비용 요소인 디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디젤 가격은 이전의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18.9%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젤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일부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디젤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굴착 공사 비용은 5월 한 달 동안 5.1% 감소했으며 파일 기초 공사 비용도 0.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료비 절감 효과는 다른 건설 자재의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비용 상승은 건설업계가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시장은 매물수가 크게 줄고 낙찰 건수도 감소하는 등 겨울의 시작과 함께 차가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인터레스트.co.nz가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집계한 결과 총 291채의 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는 전주 340채, 그 전주 345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한 주 동안 경매 나온 매물수로는 부활절 연휴 직후의 짧은 주간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판매 성과 역시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는 93채가 현장에서 낙찰돼 전체 낙찰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3%, 그 전주의 3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낙찰 가격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낙찰된 부동산 가운데 공시가격 이상의 판매된 비율은 49%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가격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낙찰된 주택 중 단 32%만이 공시가격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겨울 첫 주 경매 시장은 매물 감소, 낙찰률 하락, 가격 약세가 겹치며 경매장 분위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 주로 평가됐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을 팔던 부동산 중개인들이 최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을 활용해 큰 판매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광고나 대형 간판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주택의 매력을 1분 미만의 재미있고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영상들은 단순히 집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개인의 개성을 보여주거나 유용한 부동산 팁을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과 친밀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실제 주택 구매 문의와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젊은 첫 주택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광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 또는 지역사회의 수만 명에게 집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짧은 영상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가 예상보다 더 큰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오클랜드 남동부 후누아 산맥 인근의 망가탕이 단층이 실제로 활성 단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단층에서는 지난 1만 년 이내에 움직인 흔적이 발견됐으며 지질학적으로 활성 단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발견은 오클랜드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클랜드 시민들은 화산 활동 가능성은 인식해왔지만 지진은 주로 뉴질랜드 남섬이나 수도 웰링턴 지역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망가탕이 단층이 파열될 경우 최대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지질학자 제임스 무어 헤드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해당 단층의 최근 활동 시기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진 활동이 적게 느껴질 뿐이며 역사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지진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최근 오클랜드 전역에서 수십 개의 미확인 단층 후보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오클랜드의 지진 위험도가 즉시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굴착 조사를 통해 실제 활성 단층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도시개발, 토지 이용계획, 건축기준 및 재난 대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가 지진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네 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현지 시간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AI 연구개발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윈스콘시주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 기업들과 만나 지분 참여를 포함한 잠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상 기업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들의 돈이 아주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분 일부를 미군들에게 줄 수 있다며 미군들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도체법, 치수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의 대가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넘겨받은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인텔 지분을 확보했고 불과 9개월 전 일하며 우리는 그 거래로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한 뒤 국가를 위해 5천만 달러를 벌어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6일 현지 시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카트린 보트행 미국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미 전쟁부가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944년의 역사적 승리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동맹국 간 부담 분담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고 숀 파넬 국방전쟁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보더랭 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5%까지 증액하고 방위산업 기반 생산을 확대하며 실제 전투 수행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전략을 갖춤으로써 유럽들에게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나토 동맹이 의정국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들로 구성된 나토 3.0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쟁부는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직권 이후 두 번째 방북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통신도 이날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수주석 습근평 시진핑 동지가 6월 8일에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7일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주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데 대해 투표용지 부적 사태 진상 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지 부적 사태를 두고 국회 국정조사와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특권 도입을 동시 요구 중인 국민의힘이 향후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인준 표결과 이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당 앞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과연 지금이 총리 교체를 전면에 내세울 때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 지명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과 의구심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주권자의 소중한 권리가 행정 부실로 침해받은 엄정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김민석 현 총리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공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직 총리가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할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태의 철저한 규명과 수습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라는 인적쇄신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은 민심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gz에서 간출했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출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903원 64전, 한국에서 보낼 때 912원 6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94원 6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오후 들어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6월 10일, 17일, 24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6월 15일, 22일, 29일 월요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테아터스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몬턴 로드 테아타트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앤드 컨버세이션 안내입니다.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 베이스 라이브러리 팔뷰트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게시할 방송은 104.6 FM 프렌의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게시할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